할텐 서울 보건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Let's Read the Bible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여 년 정도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 긴 시간 동안 구원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구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7장 14절의 말씀이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는 9장 6절의 말씀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선포될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아람 군대와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었기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며 임마누엘의 탄생을 전합니다. 사실 그 당시 왕과 백성들은 당장 지금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해 영원한 구원까지 약속하신 것이죠. 남유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아 두려워하던 아하스 왕에게 영원한 구원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의 탄생 예언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인용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해 주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사건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부터 53장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신의 오랜 사역 기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상황별, 나라별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죠. 하지만 그 모습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음을 알려주시죠.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강력한 사람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런 기대와 달랐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훗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본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이 현세가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금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시는지요?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이 나는 죽음 가까이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도적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인지하시면서 사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또 천국을 믿습니다. 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세에 대한 인식이 현실을 사는 내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잘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신경이 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라 하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온갖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못된 내세신앙입니다. 왜 이런 잘못된 내세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워낙 현세지향적 세계관에 아주 찌들어 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떤 식의 삶이 있을까는 각각 종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랐습니다만 지금의 이 생이 끝이 아니다라고 전부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사는 이 현세가 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면 그걸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이 물질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4분의 3의 물과 단백질과 뼈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심장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그것으로 생명도 끝이고 그의 인생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존재라든지 물질세계 말고 다음의 생애가 있다고 절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기 살기로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300년 전보다 100년 전이, 100년 전보다 50년 전이, 50년 전보다 지금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도덕도 윤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철저한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 기독교가 오염되고 전염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세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평소에는 다분히 세상이 쫓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쫓아 살다가 죽음이 임박해오면 그때 부활신앙을 슬며시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내세신앙은 반드시 평소의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종말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내가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인생의 레이스에 나를 밀어넣지 않고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건강한 내세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달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우리 중반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현세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대충대충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기에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현실의 문제나 모순을 고개 돌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본향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이 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이 우연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생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이 생을 선물로 주셨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값지게 받아서 쓰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이 생에 나그네이고 외국인이에요. 내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충돌되는 것 같은 진실이 생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냐? 나는 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집착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여서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쭐되지 않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해서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지도 않아요. 나는 나그네이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열매를 주시느냐 결실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 그것이 내 다음 때에 맺히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처분이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되 나는 이 생의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요. 이게 다 해석은 안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핵심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잘 못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있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결국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짜 신앙일 때는 이런 자기의 현실을 불행하게 느낍니다. 신앙이 자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믿어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힘을 갖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여기가 우리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는 더 온전하고 영원한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예수 믿고 구속고 죄사함 받았기에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라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술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평가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요,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보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은 다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이 책은 책이 아니고 책들이에요. 생명책은 헬라어로 보면 단행본, 단수입니다. 여기에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은 복수, 책들입니다. 다른 책이라는 얘기예요. 행위의 책입니다.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의 책에 나온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수 믿고 죽어도 행위가 나쁘면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로 이끌어 가실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못된 행동을 계속한다? 정말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행위의 책도로 심판받는다 이 말은 믿는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이 어떤 것인지는 요한계시록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자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늘날로 치면 비단의 민크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내놨어요. 우리 모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 때 그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더 부자 될 수 있었는데 좀 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더 큰 상을 받는 것. 이게 내세 신앙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다음의 생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생에서 주님 위에 살았는데 때때로 다 못 돌려왔고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때때로 인생은 불공평해요. 인생이 때로는 불공평하고 역사는 강자의 게임 놀이터 같은 경우가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다 상을 주시고 다 필요할 때는 벌을 내리신다. 주님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나이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섬겼냐? 그래서 그때 섬길 때는 아무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그 작은 자인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는 현세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아무도 사람들이 눈여겨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아냥되고 빈정됐어요. 저렇게 주인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살피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느라고 자기는 정작 오히려 더 가난해졌잖아.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옆에 있는 염소 떼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염소 떼가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언제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그리고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현세에서 양들은 자기들이 바보스럽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약한 자들을 살피고 돌봤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끝까지 살아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염소떼를 봐요. 염소떼들은 그 가진 불로 다른 양들을 치받기도 하고 자기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양들을 밀어내기도 해요. 보니까 저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점점 큰 불을 쌓아가면서 그 불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요.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아요. 아, 세상은 강자들의 것이구나. 염소떼들이 똑똑한 거 아니야. 그런데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나서 그게 생의 종결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 인생을 둘로 가르는 생입니다. 저 염소 떼들은 영벌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라. 좀 무거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양으로 살아왔습니까? 염소로 살아왔습니까? 양의 삶을 추구했습니까? 염소의 삶을 부러워했습니까? 아, 나도 저 뿔이 있으면 마음대로 들이받으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영역권 확보하면서 살 텐데. 그게 세상에서는 영웅이고 강자인데. 아니에요. 다음 생에서 이 인생은 역전됩니다. 잔치상에 부자가 준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던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잔치의 주인들은 불 속에 떨어져요. 부자이기 때문에 불 속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생 이후로 끝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하나님 나라 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전부가 염소가 아니고 양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염소의 삶을 유혹하지만 양은 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은 때때로 세상이 얼마나 이리떼와 염소떼로 가득 넘쳐져 있는지 아세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내세요. 왜냐? 양으로 살아도 생존할 수 있으며 양으로 살았을 때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적 이론론의 이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에 내 크고 작은 아름다운 기록들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이 한마디에 내 속에 있었던 저 생에서의 응어리와 한과 눈물들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추구하며 본향을 향하여 집요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력을 얻기도 하며 때로는 세력을 잃기도 하며 때로는 다수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소수가 되기도 하며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신실하게 추구하며 하나님이 계신 그 도성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 앞에 어느 날 나타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수고하였다.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 듣게 하시고 어김없이 상 주시며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 본향 가는 길 아이고, 힘들다.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게 마지막 짐이죠?
이제야 이사가 끝났네. 당신은 이제부터 정리해야 되니 한동안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짐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참,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새 집 주소 알려줬어요? 짐은 천천히 풀어도 되지만 집 주소 바뀐 것은 빨리 알려줘야 CD가 배달이 오죠.
어머,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드려야겠어요. 602-866-8999.
주소나 전화가 변경되었을 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CD 반송과 귀한 후원금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연락주세요. 연락주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 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알래스카에서 노숙자와 알래스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다민족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앵커리지 열방교회 권성애 사모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듀얼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종.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한 가지 희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하나님이 외로워 보이신다는 아이러니한 마음의 울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외로우실 일도 없고 외로우실 수도 없는데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외로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저는 바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외로워 보이세요. 왜 그렇죠? 제 이런 엉뚱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제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애야, 나에게는 자녀는 많은데 종은 적구나. 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는 자녀들은 많은데 나와 함께 일해줄, 내가 마음 놓고 나의 일을 믿고 맡길 일꾼이 많지 않구나. 그런데 성애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어줘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제가 일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게요. 라는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자로서의 결단을 했습니다. 16년 알래스카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저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 권성해, 저 자신으로 서 있을 때에는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딸로 대해주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랑의 극치를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 어리광을 피워도 땡깡을 부려도 다 이쁘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자 권성애로 서 있을 때에는 달라지셔요. 그때의 하나님은 저를 철저한 그분의 종으로 취급하십니다. 때로는 노예처럼 느껴질 만큼 부리시고 쉴 틈도 없을 만큼 해야 할 일들을 잔뜩 맡기시고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당연히 그 일을 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종, 그의 일꾼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제 정체성을 때에 따라 정말 적절하게, 정말 완벽하게 끄집어내시며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철저히 그의 종으로 그의 손과 발로 사용하셨던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나 싶지만 결국은 그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 종을 자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일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주일은 저희 열방교회로서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날이었어요. 새해 첫 주일, 기온 섭씨 영하 22도, 유난히 춥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날씨에 잘 걸어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교회로 향했어요. 1시 45분쯤에 식사 준비팀과 차량 봉사팀, 그리고 몇몇 청소년, 청년 스태프들이 3시 예배를 준비하며 각자 맡은 위치에서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워러! 라고 외쳤고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각자 일하던 곳에서 1층 로비 쪽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곳저곳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꼭 교회 내부에서 폭포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쏟아져 내리는 물을 막을 길도 받아낼 방법도 전혀 없이 그저 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하며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송몽주 선교사와 조나단이라는 스텝이 아주 침착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911을 부르고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 밖으로 대피를 시키고 전기를 모두 내리고 건물 보험에 전화를 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서로 힘을 모아 사태를 수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911에 전화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소방차가 도착을 해주었고 오자마자 한 팀은 물이 터진 근원을 찾아 수습을 하고 다른 한 팀은 쏟아져 내려 이미 각층 중앙 부분 바닥에 3, 4인치 정도 차버린 물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방관 대장이 와서 물이 터진 근원을 얘기해 주는데 교회 건물 제일 옥상에 위치한 보일러실에 있는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동파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 춥고 안 불던 바람도 세게 불었는데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그 추위와 바람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파이프가 아닌 몇백 갤론이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을 강한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저장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터졌으니 그것도 가장 옥상에 있던 파이프가 터졌으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교회 중앙 부분을 모두 휩쓸고 간 것이었어요. 이렇게 파이프가 터졌을 때 교회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한 달 전에 스프링클러 점검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물을 다 빼내고 다시 깨끗한 물로 채워 넣었었는데 그 작업을 안 했다면 그래서 지금 교회 구석구석 더럽고 냄새나는 물이 휩쓸고 갔으면 어쩔 뻔했는가. 성도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예배 시작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뻔했는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일이 반드시 꼭 일어났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퍼펙트 타이밍에 일어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방관분들과 스프링클러 수리팀 그리고 열방교회 스태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날의 긴급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일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보험 처리를 위한 일들, 물 피해 입은 곳을 공사하고 수리하는 일들, 교회 공사가 마칠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일들, 그 후부터 해나가야 할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 주일에 소방관 대장이 한 말이 기억나는데 그분 말이 앞으로 보험 처리며 보수 공사며 다시 시청으로부터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펄밋을 받기 위한 물난리 피해 관련 각종 인스펙션을 받는 일이며 적어도 1년 정도는 교회를 클로즈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첫 일주일 동안은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은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대로 정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피해와 관련된 보험 처리에 경험이 많으신 분을 만나게 하셨고 동시에 이 대공사를 맡아서 일해 주실 실력도 출중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신앙도 좋으신 믿음의 건축가 분을 보내주셨어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 서류를 낸 지 2주 만에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공사 비용을 바로 받을 수 있었고 교회 복구, 수리 작업도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로 물피해로 인한 수리뿐 아니라 2018년 앵커리지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입었던 피해들, 그 외에도 교회 이곳저곳 보수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다 수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피해를 입은 지 3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1년이 걸릴 거라고 했던 모든 일들이 3개월 안에 모두 해결된 정말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작정하고 물난리 시나리오를 쓰셨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3개월 동안에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루 24시간이 어찌 지나는지 공사는 공사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동역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정말 몸둘 바 모를 정도로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내가 종으로서 일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종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뼈저리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종, 저는 이 두 정체성을 사랑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딸로 부르셨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철저히 노예로 부르셨다가, 정말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셔서 사용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붙어있게 하심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그분의 일꾼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도 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기에 그 충성도 구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여 종이었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딸이요 종인 저에게도 조금씩 더 깊게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종아,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서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날 부 하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